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있는 곳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 제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결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두 가지의 생일이 있습니다. 첫째 생일은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신 생일이 있고, 두 번째 생일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 생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인 출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성화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삶은 계속적인 투쟁입니다.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쟁을 잘못 이해한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먼저 그런 이론을 시작한 사람을 칼 마크스라고 하는데, 이 칼 마크스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본 대학과 백림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가 30세가 되던 때 1948년도에 중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Manifeste der Kommunistischen Partei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The Communist Manifesto. 그 가운데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세계 역사는 두 계급 사이의 투쟁이다. The class struggling. 두 계급 사이의 투쟁이다. 즉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만들면 인류의 행복이 온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투쟁은 그런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계속적인 영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중생한 다음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 As a result, he does not live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for evil human desires, but rather for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내적인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이란 깨끗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깨끗하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욕심내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너희의 삶 전체가 깨끗하라.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은 갑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마 군대 복무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인의 입대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서 머리를 다 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반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군에서 주는 옷을 다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또 병기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보병이라든가 이런 병과에 따라서 가서 훈련을 받고 다 무장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은 arm yourselves with the same though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 무장하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헬라 말에 보면은 middle voice라는 그런 동사어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장을 누가 나에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무장하라. 그래서 영어에도 arm yourselves, 다시 말하면 누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 말에 대한 헬라 말은 엔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번역보다는 생각 혹은 판단, 지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ought 혹은 insight 혹은 judgment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 판단을 하느냐? 옳지 않은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디시전을 만들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판단력,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진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예수님은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판단력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판단력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도 된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넣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속히 깨닫고, 아하,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 생각을 거부하고 그 생각을 내어 쫓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거절하고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1999년 1월 달인데 많은 사람들이 Y2K라고 그런 위험설을 말합니다. 2000년대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 모든 칩들이 다 1999년 12월 31일 그때까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인데 2000년에 가서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잘 안 되면 비행기 날르는 것이나 전기 오는 것이나 물이나 이 모든 것이 장애를 받는다면, 그래서 모두도 양식을 준비하고 또 먹을 것도 땔감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회에서부터 여러 단체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혼란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바르게 가져서 이 세상에 옳지 않은 일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이란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 내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든지 간에 나의 남은 때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번역에 보면은 As a result, he does not live, 예수님께서, Jesus does not live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for evil human desires, but rather for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살으셨다. 예수님은 사실 33년을 사셨습니다. 처음 30년 동안은 한 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내 남동생과 여동생을 거느린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이른 아침부터 아마 저녁까지 충성스럽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30세까지 지났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주님의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내가 어리석게 생활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쓸데없이 지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필요없이 돈을 소비했고 필요없이 정력을 썼던 것, 모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한 것,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보다도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앞으로 남은 때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그만하면 됐으니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만했으면 이제는 그런 걸 버리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For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the past. 그만하면 됐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대로 살지 말라.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가방을 집에 놓고 바깥에 나가서 놉니다. 이 저녁이 가까우면은 부모님들이 나가서 해야 그만 놀아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집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라.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그만하라. 이제는 잘못된 삶을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뭔가 좀 바꾸라.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라.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말하는데 삶의 방향을 이제는 좀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한 33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남은 한 33년, 34년 동안은 바울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는 정말 그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고 하면서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인생을 살고 나면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 친구들이 비방을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나, 비방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비방을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육체에 남은 때, 여기 아직 젊은이들이 계시지만은 저도 벌써 60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잘못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남은 때는 주님이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뜻있게 가볍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리라. 사실 우리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일생의 한 직장에서 한 20년, 30년 살아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돈 가지고 평안히 살기 때문에 뭐 낚시도 하고 공도 치고 마음대로 그저 여행도 하고 다니고 싶은 생각 있지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자신을 투자하면서 살라. 그것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노년기에 더 바삐, 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클린턴 대통령께서도 자기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 정견을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 가장 문제되는 노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때를 가치 있게 보내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란서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요, 기독교 신앙인인 사람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9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623년에서 1662년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위대한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빛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쓴 책 가운데 팡세라고 하는, 불어로 팡세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인데, 파스칼의 명상록이라고 기독교를 변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39살에 죽었습니다마는 죽기 8년 전인 31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피지에다가, 요즘 같으면 종이가 있겠지만은 양피지에다가 자기가 느낀 그 은혜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항상 자기 옷 속에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딴 옷을 갈아입을 때는 그걸 꺼내가지고 그 품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죽기까지 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에 이 놀라운 글들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The Memorial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의 제목을 불이라 Fire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는 글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랑의 열정에 감격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또 무엇이 남은 때를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알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은 현재 살아있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사상가 중에 한 분인데, 그가 쓴 책법 가운데 보면은 한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One Holy Pas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열정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We follow Jesus who went before us. He was moved by a single passion to do the will of his Fath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때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훌륭한 사업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혹은 그런 일을 다 했더라도 사랑의 삶이 없다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랜드에 가면은 바젤 대학이 있는데 바젤 대학의 신학부의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인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 순회 강연 중에 어느 한 신학교에서 젊은이가 칼 발트 대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생에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했는데 당신이 연구한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What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ruth you have learned as a theologian?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일생에 연구한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is this.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원배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후회 없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때, 육신의 남은 때를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밤새도록 일했고 사업에 나가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아니하고 땀 흘려 일한 것 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연구한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아내의 아픔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그 남편이 괴로워할 때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격려를 했는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에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효를 다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반드시 이웃이라기보단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서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육체 남은 때를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